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몇 주 전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을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무덤을 급히 떠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에 온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몇몇 분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6절에서 그들은 주의 천사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천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냐 하거늘. 아멘. 이제 오늘의 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부활에 관한 기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한 사건에 대해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들에는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기록들을 다른 복음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너무 복잡하게 또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관한 사복음서의 모든 기록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각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차이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기록의 시간 순서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고 함께 조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사복음서를 공부하실 때 성경을 임의적으로 다룸으로써 생겨질 수 있는 위험들과 관련된 두 가지의 주의사항에 관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복음서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사복음서 안에 오류가 있다고 쉽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성경 안에는 서로 간에 다르거나 모순되는 것이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중 하나는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주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두 여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절 1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여기서는 세 명의 여자들이 무덤가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과 10절에서는 또 다르게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리고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따라서 누가복음에 따르자면 3명 이상의 여자들이 무덤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 한 명의 여자,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이 무덤에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각각 다른 기록을 가진 4복음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성경 안에서의 오류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야말로 바로 4개의 복음서가 어떤 음모도 없이 독립적으로 쓰여진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저자가 한 사건에 대해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각자 자신의 방식과 기록의 목적에 따라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글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에는 표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차이점들은 각 저자들의 확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시기에 쓰여졌기에 그들은 먼저 쓰여졌던 다른 복음서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읽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저자들은 이미 언급된 것과 같은 차이점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기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과 동일시하기 위해 자신의 기록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관점에 따라 그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작가 개개인이 이 부활사건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하기 위해 각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의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복음서들의 기록들을 서로 조합시켜 보아야 합니다. 즉, 각 저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록 목적에 따라 기록한 것이기에 이 모든 기록은 전부 다가 올바른 기록들입니다. 그들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부활사건의 모든 세세한 사항들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건에 대한 자신들이 관찰하고 목격한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도 빼먹지 않고서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저자들은 자신이 본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서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내용들은 다 정확한 기록들이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야 비로소 부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사복음서 전체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다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녀들은 주의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2절부터 시작하여 6절 사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또 천사는 그녀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실 것임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는 그녀들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무덤을 떠났고 그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의 소식을 전하러 갈 때 주님께서 그녀들을 만났다고 9절에서 10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가복음 16절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무덤에 왔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5절에서는 이 여자들이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6절에서는 동일한 인물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그녀들에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7절에서는 이러한 동일한 인물이 이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을 전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는데 이 귀절들 속에는 누가복음서만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1절과 10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그들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무덤 안에서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언급되었는데 그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들이 그의 말씀을 비로소 기억했다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서 사라진 것과 천사가 했던 말들을 전하였지만 11절에 따르자면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혼자서 무덤을 보고 무덤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는 이 복음서만의 특징이 있는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 자신의 관점에서 보게 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무덤을 떠나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홀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여 있는 곳과 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지만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의 내용을 모두 함께 조합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과 관련된 완전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육체적 부활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마태복음 28장 8절을 함께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천사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언은 주의 천사의 선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주의 천사와 그의 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을 전해준 전달자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누어 썼던 설교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굉장히 무겁고 커다란 돌이었음을 우리 이미 나눴습니다. 누가 이 돌을 과연 옮길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렇게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천사는 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개역개정에서 심히 크더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공동번역에서는 커다란, 포불준사병역에서는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흠정역에서는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큰 돌을 옮기는 것 역시 천사가 초자연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보이는 몸을 지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은 무덤에 도달한 여인들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주의 천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용모와 몸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의 천사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이 주의 천사는 사람들을 두려우게 만들었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용모와 몸에 바로 몸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에서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절 5절에 그의 옷은 긴 흰옷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로 인해 여인들과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인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두려워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두려움은 천사들을 마주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인되고 입증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무덤을 방문한 신실한 여인들에 의해 확인되고 입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들은 그들이 준비한 향품도 사용하지 않고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방문한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삐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 무덤 안에 머물러야 할 더 이상의 이유도 향품이 사용될 만한 필요도 사라졌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가로 오는 도중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지를 나타내는 어떠한 감정적 단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들의 감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몸에 바르게 될 향품을 무덤에 가지고 가고 있었기에 슬퍼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걱정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어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무덤을 떠났을 때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졌던 무서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 살펴보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들 역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덤을 떠났다고 말씀할 때 이 두려움이란 것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제 생각에 그들이 더 이상 공포에 질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와 같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움이란 단어는 종종 경외로 번역되고 이해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맥락에서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증강된 기쁨, 즉 큰 기쁨이었습니다. 헬라어로 great라는 바로 mega, 엄청나게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드라마틱한 감정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무덤으로 향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천 감정들인 걱정과 슬픔의 원인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감정과 분위기를 뒤집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반대인 즉 생명을 지니신 살아계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 안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외심과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구세주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지순례할 무덤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바삐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소식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둘째,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셋째,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이 경외심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속히 떠난 것과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전할 소식을 종합해 본다면 신실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입증하고 있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주 예수님 자신께서 직접 확증해 주셨습니다. 28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나 기쁨에 가득한 여인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부활에 관한 어떤 논쟁이나 논란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9절에서 간단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평안하냐였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한 단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명령법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이것은 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하라 또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 번역본에 보면 이 특정 구절의 번역을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였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구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은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쓰인 동사 붙잡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잡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NIV 번역본에서는 움켜쥐다, 껴안다라는 의미를 지닌 클랍스드라고 번역되었고 ESV, NASB 번역본에서는 잡다, 쥐다, 제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took hold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에 보면 그들이 그 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었는데 그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쓰였다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꽉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텍스트의 이 구절에서 그이라는 인칭대명사가 발이라는 단어 앞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어별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그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쓰인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여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곳에 쓰인 경배라는 단어를 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엎드려서 예배하다,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하여 보다 완벽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발을 붙잡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몸을 맞게 굽히거나 굽혀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 만졌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경배를 피하시지 않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인지에 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8절에서 9절 말씀에 이것들을 듣고 진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녀들이 느꼈을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마도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로 인하여 떨고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을 때 놀랐고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던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해들은 것은 놀라운 일이거니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은 표현되기 어렵게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여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은 가만히 묵상하는데 저는 숨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은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셨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한 분께서 약하고 깨지기 쉽고 소심하며 그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자신들의 교훈에 대해 자신의 교훈들에 관해 상기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분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주의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그 여인들에게 주었던 소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위한 그 소식을 그 여인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같다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전에 부활의 가르침을 미리 주셨던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같다는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전에 부활의 가르침을 주셨던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명의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육체로 부활하심이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부정되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28장 11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일종의 음모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주장은 아주 오랜 역사 동안 믿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음모론에 따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이론은 마태복음 28장 13절과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은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반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치려는 동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 또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거나 예수님을 부정했던 소심한 제자들이 무덤으로 가서 군사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몸을 훔칠 만큼 대담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프고 낙담된 상태에서 변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담대히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구타를 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담대히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일어났음을 암시해 줍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뀌게 했을까요? 그렇게 겁에 질리고 나약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조장한 거짓말을 위해 죽고 고통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로마 경비대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무덤 앞에 돌문을 옮기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음모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커섭 레이 교수는 무덤을 찾아오던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으로 갔고 그곳에 있던 젊은 남자가 그녀들에게 그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하버드대학 교수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또 아놀드 토엠비는 예수님은 기절했던 것뿐이며 이후 시원한 무덤에서 회복하시고 밖으로 나오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유명한 사람은 로마가의 십자가형을 우스운 농담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금속이나 뼈로 된 가죽 집게가 달린 것으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잠시 후 그분의 흥경막이 내려앉고 그분의 폐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런 이론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해온 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기절한 가운데서 깨어나신 것이라면 어떻게 제자들에게 내가 사망권세를 이기었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록된 대로 고문당한 가운데에서 기절했다가 후에 깨어난 것이었다면 그가 홀로 서서 무슨 말인가를 힘차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진실을 부정할 때 그들은 다만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사건은 정확하게 보고되었지만 허위로 조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라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watch라는 단어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우려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65절에서도 watch는 경비대를 가리킵니다. 빌라도는 이 경비대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중 몇몇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려 대제사장들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대제사장들에게 사실대로 전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서 경비대들이 잠든 사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 경비대들에게도 대제사장들에게도 흡족할 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경비대들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날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비대들이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상사가 아닌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비병들은 천사가 나타났던 것과 그 천사가 보인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보고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동정심 등을 유발시킨다거나 혹은 그들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탈출구를 찾아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약 사람들이 알게라도 되는 날에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거짓 종교로 인해 정죄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그룹, 경비대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였습니다. 이 경비대들은 제사장들로부터 큰 돈을 받았고 안전을 보장받았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패한 종교와 부정한 권력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비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조건에 동의한 바로 이 순간, 그들은 그 둘은 똑같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세속적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실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이야말로 이 부활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진지성, 중요성 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사들에 의해 증언되고 주님 자신에 의해 확인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목도하고 선포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의식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교도 로마 병사들과 타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의 삯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 또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부활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